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서버를 수평 확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컨시스턴트 해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규모가 막 커져요. 서비스가 잘돼 갖고 막 데이터가 커져요. 그러면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금방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냐면 데이터를 각 서버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게 돼요. 흔히 이것을 이제 파티션 혹은 샤딩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한 서버에 있던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이제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평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어느 서버에 저장할지 어떻게 결정하냐? 그 결정할 때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해시 함수와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키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하고 그것을 서버 개수로 나누면, 아, 요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느 서버에 저장된다 라고 결정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해시 함수가 X를 넣으면 그냥 X를 리턴한다고 보고, 서버 개수가 3개라고 했을 때 키가 0부터 8까지 있으면 각각 012, 012, 012 서버에 이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서버 0에는 뭐 036, 서버 1에는 147,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단점이 있어요. 서버 개수가 바뀌면 많은 데이터의 서버 위치가 같이 바뀌게 돼요. 즉,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서버 개수가 3개였다가 4개로 바뀌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중간에 이제 서버 인덱스가 막 바뀌었잖아요. 9개 중에 6개나 바뀌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데이터의 재배치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볼수 있냐? 컨시스턴트 해싱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 컨시스턴트 해싱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해시 테이블 크기가 변경할 때 평균 n분의 k만큼만 재배치되는 해시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때 k는 키의 개수, n은 슬롯 개수, 뭐 서버 개수가 돼요. 뭐 기본적인 원리는 해시 공간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 해시 공간은 0부터 뭐 n개까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거기에 뭐 슬롯 서버가 뭐 S0부터 N개가 있을 때 해시 공간에 슬롯 서버를 위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해시해서 그 결과로 위치가 나오면 그 위치를 이용해서, 아, 얘는 어떤 슬롯에 저장할 거야를 이제 결정하는 게요 컨시스턴트 해싱 기법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요것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림으로 보는 게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해시 공간이 X0부터 XN개까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해갖고 쭉 해갖고 XN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으로 놓고 설명하면 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원으로 이렇게 쫙 꺾어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마치 반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시 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해시 링 위에 서버를 위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서버를 또 어떻게 위치시키냐? 서버의 해시 값을 구해요. 뭐 서버의 이름이든 뭐 어떤 특정한 키 값이든 이런 걸 이용해서 서버의 해시 값을 구하면 저 X0부터 XN 사이 어딘가에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해시 값이 그 서버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버의 위치가 잡히면 각 데이터들도 해시를 이용해서 위치를 구합니다. 이제 키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그래서 K0, 뭐 K1, 2, 3, 4에 대한 위치를 또 구하는 거예요. 해시 값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서버 슬롯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K1과 K2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S1 서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K1과 K2는 S1 서버에 저장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K4와 K0 같은 경우도 시계방향으로 쭉 가면 S0 서버를 만나죠. 즉 얘들은 S0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 간단하죠. 노드가 추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S0과 S1 사이에 S3 서버가 추가됐다고 해요. 그 이제 위치가 거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K1 데이터가 원래는 S1이었는데 시계방향으로 도니까 S3이 가장 가까운 애가 됐죠. 그래서 K1 데이터는 S1에서 S3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른 데이터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시와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서버를 결정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 컨시스턴트 해싱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 이동이 적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데이터가 많고 서버 개수가 상대적으로 몇 개 안 되면 서버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많은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왼쪽에 S0, 1, 2 세 개의 서버가 있고 각각 10만 개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을 때 S0과 S1 사이에 S3 서버가 딱 위치를 하게 되면 S0과 S3 서버 사이에 있던 데이터를 5만 개라고 했을 때 5만 개의 데이터가 S3 서버로 이동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게 나머지 연산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작게 이동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노드라는 것을 사용해요. 실제 서버는 한 대인데 링 위에 하나가 아니라 가상의 노드를 여러 개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버 하나당 가상 노드 3개를 그냥 배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서버 3개가 있는데 각각 3개의 가상 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S0도 3개가 위치하고 S1도 3개가 위치하고 S2도 3개가 위치해요. 이렇게 되면 각 노드 간의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만큼 뭔가 사이에 새로운 노드가 생겼을 때 이동하는 데이터가 적겠죠. 실제로 S3 서버를 오른쪽 그림처럼 추가했다고 해보자고요. 하얀 동그라미가 S3 서버인데 3개의 가상 서버를 딱 추가하니까 S3-3, 오른쪽에 있는 S3-3 같은 경우는 S0-1과 S1-3 사이에 위치했는데 이동하는 데이터가 적죠. 비슷하게 나머지도 간격이 좁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상 노드를 노드가 추가되거나 삭제됐을 때 이동할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져요. 즉 실제 서버는 몇 개 안 되더라도 가상 노드를 많이 갖게 되면 이동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서비스에서 이 컨시스턴트 해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고요. 앞서 이전 영상에서 슬랙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서도 채널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 컨시스턴트 해싱을 사용을 했고요. 아파치 카산드라나 아마존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위해서 바로 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분산 캐시에도 적합해요. 지금 레디스 버전은 클러스터를 지원하지만 이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이전에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서 키에 따라서 서버를 선택하는 그런 로직을 수행을 했는데 이때 컨시스턴트 해싱 기법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존재했어요. 지금까지 컨시스턴트 해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